오늘도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부모님으로 인하여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있어서 일요일은 그저 빨간 날이었지만 저에게는 주일, 즉 주님의 날로 여겨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빨간 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보내게 될 때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였던 친구들을 마음껏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교회 예배만 마치고 저는 집에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후 예배가 끝날 때까지 교회에 있어야 했습니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루를 온전히 보내야 한다는 부모님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고신에서 자랐었는데 일단 오후 예배가 저녁에 있었고요. 주일에 돈 쓰는 것은 금기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친구들을 만나러 중간에 나가면 돈을 쓸 게 뻔하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더 조심시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교 친구들을 교회에서 주일에 같이 보낼 수 있을까? 학교 친구들과 주일에 만나서 놀 수 있을까?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전도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서 일이 쉽게 풀릴 줄 알았는데 교회에 다니지 않던 친구들을 일요일에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일요일은 주일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고 다른 약속을 잡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지만 친구들에게 있어서 일요일은 그저 쉬는 날, 빨간 날인 뿐이었습니다. 대부분 늦잠을 자기도 하고 다른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토요일마다 친구들을 저희 집에 재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재우고 일요일 아침에 같이 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집의 토요일 저녁은 생각보다 더 많은 식구들이 모여서 저녁을 먹게 되었고 제 방은 좁은 방이었지만 8명에서 자기도 하고 9명, 10명에서 자기도 해서 저희 할머니는 참 싫어했습니다. 친구들이 제가 없는 화장실에 갔거나 잠시 부엌에 갔다 오면 그 사이에 저희 방에 가서 애들한테 너희는 집이 없나? 밥이 없나?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셔서 보내려고 하셨는데 제 친구들이 한참 초등학생이고 장난기가 많아서 할머니에게 그냥 말했습니다. 얘 집도 없고요. 집에 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그때부터 너무 미안하다고. 집에 와서 항상 우리 집에 계속 오라고. 그렇게 한 5년을 매주 그런 식으로 보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7시가 되면 다 같이 일어나서 씻고 벙라면서 씻고 전화를 돌렸습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자지 못한 친구들에게 다 전화해서 만약에 전화를 받지 않는다. 흩어져서 집으로 다 찾아가서 대문을 두드리면 할머니나 어머니께서 시끄러워서 데리고 나가라고 지금이라도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해서 더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같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는 참 재미있는 기억들도 있고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분명 부모님께서 저를 바르게 신앙으로서 가르치고 또 키워나가기 위해 엄청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오후 예배 때 종종 하는 이야기이지만 저는 4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노방전도를 다니기도 했고 기도원을 억지로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어린 나이에 방언을 들었을 때 참 무섭기도 했지만 계속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편안한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 기도 소리에 자장가를 삼아 잠을 자기도 했고 잘 모르는 찬양이지만 흥얼거리면서 잘못된 찬양 가사를 그냥 저도 모르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희 그때 담임 목사님 아들이 박신원이었는데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인데 그땐 신원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와 우리 부목사님은 아들을 위해서 찬양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에게 교회 공동체는 참 따뜻한 공간입니다. 파워교회 학생들과 있으면 저를 유심히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이들을 부를 때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몇 살 차이 나도 안 하는데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뭔가 가족이라는 함께 하는 공동체라는 내가 배고프면 이 아이도 배고프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이 아이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전도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우교회 학생들 중에는 전도사라 부르는 친구, 전도사님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뭐 아빠라고 부르는 친구도 있고 형이라고 부르는 친구도 있고 참 가지각색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참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부모님 세대는 여기 교육관을 오를 때마다 우리 새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십니다. 저 교회가 있기 전에 천막 때부터 내가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이 교회를 보면서 새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전부와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줄곧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쇠하여지고 주님만이 흥하여야 한다. 어쩌면 이제는 낭만처럼 보일지 모르는 이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솟아나야 하는, 우리 안에서 되새겨져야 하는 고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 성전을 짓는, 큰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준비하는 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예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잔치를 위해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던 첫 번째 표적에 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유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며 다른 순례자들, 유대인들과 같이 성전으로 향하였고 그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상인들은 동물들 사이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전상들은 돈을 바꿔주느라 바빴으며 순례자들은 좌판들을 돌아다니면서 상인들과 물건을 교환하고 희생제의를 치러줄 제사장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당시 환전상들은 데나리를 반세겔로 바꾸어 순례자들이 성전세를 낼 수 있게 했고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 유월절을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의적 정결을 위해 동물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들은 구약 때부터 내려오던 제사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기억하고 희생제의를 통해 죄 사함을 받으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들을 칭찬하기보다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는 손수 채찍을 만들어서 동물들과 상인들을 내쫓기 시작합니다. 그는 동전들을 쏟아버리고 상을 뒤엎어서 환전상들이 앉아있던 자리를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는 순식간에 성전을 아수라 장으로 만들었고 상인들과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저희가 무슨 이유로 이 중요한 시기에 성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지 의아함을 넘어 화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황이 의아한 것은 상인들과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순례자들, 성전에 찾아온 이들도 동일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예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한 것일까요? 예수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을 장사하는 집, 즉 장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자신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절대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이외에 다른 이방인들,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꺼려했고 장애를 가지거나 병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여겨 성전에 출입하는 것을 막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는 거룩하고 성스럽다고 여겨지는 유대인들에게 전부라고 여겨지는 그 성전을 장터라고 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스럽다,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 표현으로 덮여 있는 공간에 더불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곳에 존재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위치도 남달랐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를 넘어 그들의 이야기는 곧 법이었고 진리와 같았으며 순종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 섬을 넘는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룩하고 성의 영역에 있는 장소와 사람들에게 예수는 채찍질을 하며 과격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파격적인 언행을 보인 것일까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순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오가고 있는 성전의 상황들이 제사를 위한 일들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사를 위한 것보다는 금전적 교류를 통하여 순례자들을 착취하고 그 착취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장소로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리서 제사를 위해 온 사람들을 위한 존재들이 아닌 다 죽어가는 동물들을 비싸게 팔아넘겨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모습을 목격하신 것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존재로 여기는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으로 인하여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수모를 겪게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는 유월절에 의로운 고난을 위해 의로운 고난을 겪기 위해 순례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성전의 상황은 구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사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느 날 성전 문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도 파격적인 발언인데 그때 당시에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메시지와 같았습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사람들에게 죽임당하기 좋은, 돌맞기 좋은 발언인 것이죠.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과격한 발언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의 고위 제사장, 권력자들에 의해 행해진 온갖 불의와 가난한 자와 과부들에 대한 압제, 무고한 자의 피 흘림과 우상 숭배, 도둑질, 간음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 권력자들의 죄를 무조건 덮어주는 성전은 더 이상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남발하는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의로운 고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상황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구약에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바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 역시 타락하여 탐욕과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성전문을 아예 닫으라고까지 경고했었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를 받으실 리 없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재물의 상태가 문제가 아닌 재물의 가치가 아닌 사람들의 제사를 받으실 리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만 해도 성전이 본질적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성전 정화였지 성전 폐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성전은 정화의 대상이 아닌 폐지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께서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겠다고 하신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46년 만에 이 성전을 지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사흘 만에 짓냐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는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짜잔하고 사흘 만에 기적을 일으키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겠다는 것은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어떻게 새로운 성전이 되시는 것일까요? 그가 새로운 성전이 되심으로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2장 21절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해석해보면 성전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 대신에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선물은 성전의 역할입니다.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전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 용서를 받는 것을 예수가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소, 양, 비둘기와 같은 희생제물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다른 희생제물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도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예레미야와 말라기를 예로 들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차마 눈뜨고 못 볼 광경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거래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재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의 눈앞에 보인 성전의 모습은 거래와 재물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높고 낮음, 억압과 착취가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으로 인하여 성전세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성전에 발 딛는 것도 쉽지 않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들을 목격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압을 가하는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 그 이상으로 억압을 받는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그러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성전세를 낼 수 있는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만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은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죄사함을,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어쩌면 오늘날에도 예루살렘과 같이 의리의리하고 거룩과 성스러움을 강조하여 가진 자들의 특권이 있는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다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의 모습 속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의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라는 이유로 성도들의 인권을 착취하고 헌금을 강요하며 부에 대물림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득권을 잡아 힘없는 사람들을 유린하는 일들을 뉴스에서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발 딛는 것을 피하려 하고 노숙인들이 교회에 오면 냄새난다고 만나주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신이 속한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선거인들을 환영으로 맞아주는 그런 교회들, 어쩌면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교회 들어오셔서 손수 채찍을 만드시고 채찍질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높은 진입 장벽을 보고 애통해하시며 눈물을 흘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으리으리한 의자와 강대상을 뒤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고 눈물을 흘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거나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성공을 가르칩니다. 잘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부흥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성경이 하박국에 있습니다. 우리 양정교회 올해 표어인데 하박국 3장 2절 말씀인데 그 부흥이라는 단어에 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은 수적 열세, 뭔가 어떠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막 많이 늘어나고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모이고 또 큰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교회 성장했다, 우리 뭔가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 우리 인간이 원하는 밝은 미래를 보면서 복이다 또는 성공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공에서 유일하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어지는 것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살아가신 것 같이 나도 살아가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살아내시며 역사하신 것을 우리 이웃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축복을 주는 것,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는 것, 배가 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배고픔을 위해 음식을 나눠주는 것,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울며 웃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일 것입니다. 우리 양정교회는 19년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말 창문도 이제 붙어있고 하다 보니까 정말 곧 있으면 우리 조부모님들 다리 편찮으신데 교육관 4층까지 올라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정말 편안한 조건들이,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교회의 성공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정말 열심히 살았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 중요한 우리 양정교회 시기에 이 본문을 통해서 이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을 돌아봐야 하고 어떤 모습을 청산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자리 잡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 허락에 이끌려, 그 이끌림에 순종하여 예수의 가르침, 성전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겨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